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새로운 미한일 연합군사훈련에 관해 엄혹한 안보 환경에서 세 나라의 조직화된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25일 밝혔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 군사훈련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밝히고 안보 환경이 엄혹한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개국의 조직화된 능력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새로운 3국 군사훈련에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나 지역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일본 자위대는 조만간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그간 미한일은 함정을 동원해 해상훈련을 벌이거나 전투기를 투입해 공중훈련 등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여러 훈련을 묶은 뒤에 별도의 명칭까지 붙여서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연습인 킨 엣지를 합한 것입니다. 미한, 미일의 대표적인 연합연습 명칭에서 한 단어씩 따와서 미한일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이 훈련은 해상, 수중, 공중과 사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연합 대응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 실시는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 회담 후에 발표한 합의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루즈벨트함을 방문해서 루즈벨트 항모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합동군사령관이 24일 전격적으로 해임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리 소돌 합동군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안드리 흐타안토우 준장을 임명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총참모장, 국방장관 등과 함께 요충지 전황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인사조치의 과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을 해임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인사 발표 직전 국가방위대 소속 정예 군사 조직인 아조우 연대를 이끄는 보후단 크로테피치 참모장은 병사 수천 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면서 소돌 합동군사령관을 조사해달라고 우크라이나 국가수사국에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청원이 사실이라고 현지 매체에 확인했습니다. 소돌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군 고위직 인사 개편 때 합동군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지구에 세 차례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내의 학교 두 곳에 두 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가자지구 난민 캠프 중에 하나인 샤티 캠프의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주택은 카타르에 기반을 둔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의 가족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테큠스 미사일로 자국이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격한 데 대해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4일 린 트레이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복합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하고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레이시 대사가 민간인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는 워싱턴 선언 이행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Mechanisms that w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claration.
북한이 한국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새로운 방식의 군사 도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은 게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거라고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북도 구름 많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19도,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러 군사 협력 강화가 영내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현재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에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strategic initiatives that have been launched.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 등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구축한 장치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미국 확장 억제의 추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전략적 구상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을 분명히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한국이 워싱턴 선언 이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그러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이 영내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영내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일본과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에서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초점이 달라진 것을 목격했다며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후커 전 선임 보좌관은 지난 21일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웨비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정상회담에 대해 이러한 협력관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도 이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방위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 어쩌면 에너지 같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a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at North Korea gets in exchange and they could be associated with this.
그러면서 국러 합의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측과 다음 단계의 조치 및 억제력 강화 등에 관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한편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 think it is fair to say that China is somewhat anxious about what's going on.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면 타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어 중국은 우리와의 대화에서 이런 점을 시사했고 우리는 그들의 일부 상호작용에서 이와 관련된 일부 긴장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 심화로 인해 북한이 동북아시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까 봐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북한의 최근 비무장지대 침범과 도발적인 발언, 대화 거부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위험한 전개이며 우리는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의 대중전략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부차관보는 북러 정상회담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함의를 묻는 VOA의 질문에 캠벨 부장관이 암시하는 것과 반대로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bad because I think it's going to increase, contrary to what Kirk Campbell is suggesting, it's going to increase the fact where we're getting depleted and we have legacy commitments.
이어 워싱턴 선언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실행 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김정은은 아마도 푸틴으로부터 미사일과 핵 기술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보니일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파워 국장은 북러 협력과 관련해 중국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야망이 중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China is put in a somewhat difficult spot because it does recognize longer term that Russia's ambi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린 국장은 러시아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과 아마도 핵을 가진 북한을 더 기꺼이 용인하는 반면 중국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그것을 더 경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며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입장으로 언급된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올해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에 맞서 완전히 북한 편을 들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과거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불행하게도 중국이 점점 더 러시아,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새로운 방식의 군사도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러시아와 체결한 새 조약은 시대적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밤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북한에서 살포한 오물풍선 총 350여 개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9일 마지막 살포 이후 약 보름 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 달 사이 다섯 번째입니다. 북한의 이번 살포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지난 20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를 통해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풍선의 내용물은 대다수 종이류의 쓰레기로 위해물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앞서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 9일 오후 심리전 차원의 맞대응을 위해 약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군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5차 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다만 방송할 준비는 항상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25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입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보낸 풍선 규모나 내용물로 미루어 확전 의사는 없어 보인다며 한국 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 또한 북한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박용환 박사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은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국 내 여론 분열 조장을 의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회색지대 도발인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만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그거를 또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걸 또 과도하게 대응하면은 한국 정부의 그 법적인 문제가 또 빠지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문제 제기는 되는 거죠. 아, 우리도 날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원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최근 부산에 입항한 데 대해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루즈벨트함의 부산 입항을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인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인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또 최근 북러가 조약을 체결해 군사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한 미한일 등의 규탄을 미국과 졸개들의 악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74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그리고 북러 조약 체결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정박한 루즈벨트함에 올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옥 박사는 김 부상이 담화에서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를 언급한 데 대해 8차 당대회 때 채택했던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가운데 개발 중인 전략무기 체계의 시험 과정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박사는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은 내년이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하반기에 실전 배치에 필요한 무기 체계 시험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완벽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됐던 것들 중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 진수한 김구록 영함의 SLBM 연속 발사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부상이 언급한 새로운 억제력 시위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 등을 규정한 새 조약 체결로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무기와 탄약 지원을 확대해야 하고 달러 환율 급등 등 내부 경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반도에서 과도한 위기 국면을 만드는 데 부담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고강도 도발보다는 미한의 군사 동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는 방식의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바다스리 6형 지대함 미사일도 본인들은 순항미사일이죠. 순항미사일도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그러고 사거리 1500에서 2000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수중 핵 드론이나 KN-23 같은 단거리 핵투발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타격 훈련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루즈벨트 함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24일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협력 관계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 focus of the summit will be on partnership with the Indo-Pacific. And we expect to have leaders.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태평양이 직면한 안보 우려가 나토 조약 제5조가 규정한 영역에서 직면한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에 가해지는 무력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의 집단 안보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교훈을 공유하고 비슷한 집단 위협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한국과 일본을 예로 들었습니다.
Lessons and to work together against similar collective threats. Both
일본과 한국 모두 러시아의 위협을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간 협력하는 관행과 실용적인 협력 분야를 만들어갈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비판하면서 북러 협력 강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Russia fights only because China is able to help it. And that plus
러시아는 중국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란, 북한과 점점 더 긴밀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과거에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에 반복적으로 동의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차관보는 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남아있는 이유가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왔다면서 중국의 대러 지원도 비판했습니다.
That the reason Russia is able to stay on the battlefield is that it receives considerable support.
러시아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공작기계의 70% 이상, 전장에 등장하는 전자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관리들에게 러시아를 훨씬 더 빨리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러시아 관리와 회사 등을 제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블화를 이용한 양국 간 무역 거래 가능성에는 우려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맹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에 책임을 부과하는 데 있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ere are more effective ways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than designating them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which can have a number of
이어 테러 지원국 지정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관리와 회사를 제재하고 러시아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어떤 부작용이 따르냐는 추가 질문에는 우리는 구호 요원과 원조 관계자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봤다며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But we've seen that it makes it difficult for relief workers and aid workers. And so we have looked at the upsides and the downside and ultimately think that when you look at the
이어 따라서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부과한 다른 모든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으며 다른 단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대비 이득을 따져보면 테러 지원국 지정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0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테러 지원국 지정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지정 대신 러시아에 대한 현재의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확인한 겁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루블화를 이용한 양국 거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러시아의 행동을 포함한 북러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꽤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made quite clear that we are concerned about the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ncluding actions by Russia that would violate.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역내 동맹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방북을 앞둔 18일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북러가 루블화를 이용한 결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10년대 북러 간 무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전문가들은 대외 결제를 위한 복잡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다른 나라들의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18일 VOA에 러시아와 북한이 적어도 지난 10여 년 동안 루블화와 인민화폐 기반 결제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체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유엔 제재에도 위배될 것이라면서 미국 재무부가 이 체계를 지원하는 은행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경우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그의 절박함을 시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군사동맹을 방불케 하는 합의문 역시 온갖 조건과 예외 조항을 섞은 거짓 약속에 불과하다는 분석인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기술을 넘길 수 있지만 북러 밀착은 일본의 군사 강국화와 중러 간의 간극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20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 보내드립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방위 조약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중국에는 어떤 의미일지 존스턴 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Yeah, well, I think it says two things at once, really. One thing it says is it underscores really the stunning weakness.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해준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푸틴 대통령의 정말 놀라운 약점이 드러난 건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에 추가 무기를 구걸하러 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아시아 동맹들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이 관계에는 상당한 군사 기술 요소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죠. 미국, 일본, 한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에도 도전이라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도전이죠. 이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즉시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건 완전한 군사동맹이 아닌가요? 이것이 러시아의 이익일까요? 러시아는 과거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렇게 가다간 한국 러시아 관계 파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지 롤리스 전 부차관님.
In agreeing with Chris's point, this is a sign, as far as I'm concerned, of desperation on the part of Mr. Putin.
존스톤 석좌 지적에 동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이건 푸틴의 절박함의 신호입니다. 그는 20여 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죠. 그리고 이 포괄적 안보 합의, 이게 뭘 뜻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싸우고자 한다면 그건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투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것이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그 15기 전투기 조종사들은 모두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한국에서 싸워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던 그 시기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푸틴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도울 전략적 의지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푸틴에게는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정치적 선전으로 봅니다. 이건 거짓 약속에 불과하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존스턴 석좌의 지적처럼 문제는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 4조에서 즉시 서로 돕겠다고 하면서도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과 유엔 헌장에 구속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걸까요?
Absolutely. In fact, again, they keep using the word comprehensive, but they keep caveating it.
물론입니다. 사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포괄적이란 말을 쓰지만 거기에 주의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두 나라 모두 일종의 조건을 걸어놨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맹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동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친구를 찾는 겁니다. 남은 친구가 없을 때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술 이전 말고는 실질적, 군사적 위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방어하려고 조종사나 비행기를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가 말한 것처럼 거짓 약속이나 가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푸틴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 군사 역량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데까지 나아갈까요? 그건 러시아 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할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요?
So I think this depends on the level of desperation that Putin feels, right? First, I want to echo what Richard said.
그건 푸틴이 느끼는 절박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우선 롤리스 전 부차관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제 말은 양국 모두 분쟁 발생 시 자동 상호 지원을 피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합의는 일방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지 분쟁을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얼버무리고 조건을 달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기술 이전 요소가 있다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푸틴의 절박함을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푸틴이 평양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김정은도 푸틴을 위해 이런 식으로 카펫을 깔아주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탄도미사일이나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추가 기술 제공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김정은이 푸틴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푸틴은 그의 전쟁에서 김정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추가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대가를 예상해야 합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김정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모두 거짓 약속이라고 하셨지만 푸틴이 이 시점에 김정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으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단 몇 시간 머물려고 24년 만에 평양까지 갔겠습니까? 그가 탄약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우리가 북한 인민군이나 북한 노동자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I really seriously doubt that. The whole relationship between Putin and China and Xi Jinping also reflects desperation.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푸틴과 중국 시진핑과의 관계도 푸틴의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푸틴은 절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푸틴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든 북한의 포탄이든 중국의 기술이든 말이죠. 그는 필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평양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단단히 다져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 단계는 중국과 북한, 이란의 지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이 모든 역학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푸틴은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푸틴은 한국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군사 기술 이전과 북한에 대한 안보 보장을 통해서 말이죠.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First, I would strongly endorse South Korean military support to Ukraine. I thought that from the beginning. I think the same would be true of Japan.
우선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법률 등을 감안하면 좀 더 제약이 있겠지만요. 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영내 협력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미국, 일본, 한국의 3자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양자 관계 심화를 위한 근거가 됩니다.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양국 간 방위에 관한 합의입니다. 양국 간 방위 관계 정상화와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 다른 요점은 김정은과 푸틴이 새로운 일본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모든 종류의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상, 공중,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런 종류의 북러 협력의 결과죠. 이건 중국도 인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한반도 전문가와 언론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김정은이나 푸틴의 내부 취약성이나 불안정을 반영하는 신호가 아닐까요? 지나친 우려가 오히려 김정은이나 푸틴 두 사람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Actually, I think it's been a bad year for the Kim regime. It's been a bad year for the Putin regime. And what if I'm sitting in
사실 올해는 김정은 정권에 안 좋은 한 해였죠. 푸틴에게도 안 좋은 한 해였고요. 만약 제가 김정은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옆에서 그저 한국과 일본, 미국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지켜봤겠죠.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통합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기뻐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을 물리치는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북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또 직감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북한이 한국 전쟁에서 패배해 패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란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건 일본과 한국이 함께 단합된 적대적 상황인 거죠.
한국에서는 미국 대선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한국과 다른 아시아 동맹들이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목합니다. 한국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비해 선택지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선택지 가운데 하나는 자체 핵무장이 될 수도 있고요.
It's always an option. And an option has a lot of pros and cons to it. It'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continued to be discussed.
그건 항상 선택지입니다. 선택지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논의될 것이고 오늘날 한국에서도 재검토되고 있는 걸 압니다. 당신의 말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많은 불안과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검토해야만 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개발해서 배치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가져와서 배치하는 일종의 협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건 아마도 북한과 중국에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
I agree with Richard. I still believe that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South Korea is not in South Korea's
interest. 롤리스 전 부차관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NPT 탈퇴에 따른 국제적 평판 비용과 자체 무기고 구축 비용 등이 엄청날 테고요. 제 생각엔 미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동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각자 몫에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의 2.4%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국방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의 2% 궤도에 올랐습니다. 정치적 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은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에 대한 각자의 몫을 다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일각에선 이번 조약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당장 북한의 무기가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아니면 러시아는 미한일 협력을 아시아의 나토로 간주하고 북한과의 장기적 협력을 전략으로 추구할지요?
You know, it's possible. In fact, the Russians have seen this movie before and it didn't work out really well for them in 1953.
그럴 수 있죠. 사실 러시아는 비슷한 상황을 1953년에 경험했는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연루되는 걸 극도로 꺼릴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존스톤 석좌가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한국 각각의 역량 향상입니다. 또 다른 이해 당사자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이라면 이 협력 확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나 중국은 한국과의 갈등이나 경제적 도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라고요. 올해나 지난해는 푸틴이나 김정은 정권, 시진핑과 중국 정권 모두에게 좋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우리가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에 관해 말하자면 북한 러시아 정상회담 개최 몇 시간 전에 한중 외교 국방 당국자들 간 2 플러스 2 대화가 있었는데요. 미국, 한국, 일본이 중국의 북러 동맹에 대한 경계심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까요?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 러시아 간 군사기술 이전과 군사협력, 무기 이전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여지 말입니다.
Yeah, recall the time back in the days when Richard was in the Pentagon. China became concerned about
롤리스 전 부차관이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에서 미군의 태세와 행동에 미칠 결과에 대해 우려했어요. 중국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우려했고요.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했었죠. 지금 우리가 그런 역학관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역학관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는 걸 상기시켜주는데요. 러시아는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이익이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한데요. 북러 간 결탁이 역내에서 미한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가속화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동으로 이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중국과 러시아가 역내 안보 환경을 보는 시각차를 이용하는 거죠. 중국이 북한을 더 심각하게 억제하도록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요.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과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대사관을 설치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협력을 겨냥한 법률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카를로스 히메네즈 하원 의원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하원에 각각 발의했습니다. 24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18일 상원에서 먼저 발의됐고 이어 21일 하원에서 발의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로 회부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 의원, 민주당의 제러드 모스코위츠 하원 의원이 각각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가 2006년 이후부터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반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북한 등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미국 법률에 따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여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마두로 정권은 북한에 대사관을 설립하고 북한이 베네수엘라에 유사하게 대사관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지난 1974년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5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커스에 북한 대사관이 먼저 개설됐고 이어 2019년에 평양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결의안은 또 쿠바가 베네수엘라 군대를 재건하도록 허용한 것과 베네수엘라 최대 정유단지를 개조하기 위해 이란 국영석유회사와 4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부패 행위와 법치에 대한 모독, 그리고 반민주적이며 범죄적인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베네수엘라에서 다음 달 28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대선에는 3선에 도전한 마두로 대통령과 다른 다수의 야당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공직 시절 일부 자산 취득을 문제로 야권 연합 후보의 등록이 차단되는 등 선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2013년 치러진 대선에서 처음 당선된 뒤 11년 동안 집권 중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99년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했고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후 집권한 마두로 대통령도 차베스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북한과 최근 협력을 대폭 강화한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주목됩니다.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과 함께 지난 20일 미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러 방위 조약 이후 이제는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 다른 어떤 순간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after the defense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t is time for us to push back.
이어 북한과 방위 조약을 맺는 모든 국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입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등 적성국과 이란 간 협력 움직임을 면밀히 평가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시고 타이머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제임스 모일란 하원 의원은 이란 행위자들이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대대적인 피해를 입히기 위해 러시아, 중국, 북한을 포함한 다른 적대국 및 그 대리 행위자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에 2025회기연도 국무예산안 수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하원 세출위를 통과한 새 회기연도 국무예산안은 25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수정된 뒤 본회의로 넘겨집니다.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간 연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북한과 미사일 등 군사 협력은 편향되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전적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에는 구름 많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 평양과 안주, 남포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평양은 18도에서 31도, 안주는 17도에서 29도, 남포 18도에서 31도입니다. 신의주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기온 18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중간과 간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29도, 간계는 16도에서 3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하루 종일 맑습니다. 해주 최저기온 18도, 최고기온 30도, 개성은 17도에서 31도, 사리원 18도에서 32도, 신계 16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신포 하루 종일 맑습니다. 함흥 기온은 16도에서 32도, 신포 17도에서 28도입니다. 장진과 해산 오전에 흐리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장진 기온은 9도에서 25도, 해산은 12도에서 26도입니다. 원산 맑은 가운데 18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청진과 선봉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기온은 15도에서 25도, 선봉은 14도에서 23도입니다. 삼지원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2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이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를 일다가 오후에는 1m로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서해 전해상 오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새로운 미한일 연합군사훈련에 관해 엄혹한 안보 환경에서 3개국의 조직화된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25일 밝혔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훈련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라고 밝히고 안보 환경이 엄혹한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개국의 조직화된 능력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새로운 3국 군사훈련에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정 국가나 지역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일본 자위대는 조만간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미한일은 함정을 동원해 해상훈련을 벌이거나 전투기를 투입해 공중훈련 등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여러 훈련을 묶은 뒤 별도의 명칭까지 붙여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연습인 킨 엣지를 합한 것입니다. 미한, 미일의 연합적인 대표 연습 명칭에서 한 단어씩 따와서 미한일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이 훈련은 해상, 수중, 공중과 사이버를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연합 대응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프리덤 엣지 훈련 실시는 지난 2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현장에서 회담 후 발표한 합의사항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는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지난 22일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5일 루즈벨트함을 방문해 루즈벨트 항모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4월 저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핵 선제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미, 미한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동맹은 그 어떠한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루즈벨트함이 26일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해 출항한다고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한일 3국의 협력은 미한 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합동군사령관이 24일 전격 해임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리 소돌 합동군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안드리 흐나토우 준장을 임명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총참모장, 국방장관 등과 함께 요충지 전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인사조치의 과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을 해임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인사 발표 직전 국가방위대 소속 정예 군사조직인 아조우연대를 이끄는 보후단 크로테비치 참모장은 병사 수천 명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면서 소돌 합동군사령관을 조사해달라고 우크라이나 국가수사국에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청원이 사실이라고 현지 매체에 확인했습니다. 소돌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군 조위직 고위직 인사 때 합동군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소돌 전 사령관은 그 후 합동군 사령관으로서 동부와 남부 전선의 전투를 지휘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영토를 상실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5일 가자지구에 세 차례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최소 2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 내의 학교 두 곳에 두 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가자지구 난민캠프 중에 하나인 샤티 캠프에 한 주택을 공습해 10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이 주택은 카타르에 기반을 둔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 가족 소유로 이번 공습으로 하니에의 여동생과 다른 친척들이 사망했다고 가족과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자국이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격한 데 대해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24일 린 트레이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복합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